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34절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약 성경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나 성경 공부는 빨리 이해가 되는데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나 성경 공부는 빨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신약 성경은 그 내용을 이미 머릿속에 다 담고 있기 때문이고 구약 성경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구약 성경도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는 설교나 성경부를 해도 이해가 굉장히 빠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아마 남유다왕 르호보암이나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분들도 꽤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무엇이냐 상관없이 어렵게 여기질 수 있는데 그래서 권하기는 성경 공부 앞뒤 본문을 미리 읽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15년에 요한계시록을 구역에서 공부했거든요. 그게 역대적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반 교인들이 그 구역에서 또 소그룹에서 계시록을 그렇게 나누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이 열왕기를 같이 나누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뭐 인도자가 공부하는 모임은 따라갈 수 있는데 나누기가 쉽지 않은데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저는 한 단계 더 성숙시켜 주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아마 열왕기의 내용이 우리 머릿속에 있으면 이 구역 성경 공부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컬러풀한 저는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 평소에도 또 특히 방학 같은 때는 좀 더 많이 읽으셔서 머릿속에 좀 많이 담고 있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13장 10절의 말씀에서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세겜과 브누엘, 즉 브누엘의 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너무 건축을 많이 해서 그 짐을 덜어달라고 르호보암 왕에게 요청했었는데 자신도 건축부터 시작했습니다. 또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북쪽 단에 하나 두고 남쪽 베델에 하나 두고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즉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십계명 두 번째로 그것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또한 초막절 장막절이 유대력으로 7월 15일인데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한 달 뒤로 밀어서 8월 15일로 새로 정했습니다. 예, 유대와 차별화하는 것이고 또 그때가 추수가 끝나기 때문에 심리적인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정교 분리가 원칙인데 여로보암은 베델에 있는 제단에서 자기가 직접 침례를 했습니다. 그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약 300년 후에 태어날 요시야 왕에 대해서 예언하고 여로보암 왕이 손을 폈는데 손을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같이 왕궁으로 가자고 했더니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왕의 집 절반을 줘도 안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떡,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 예,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고 제사장 일을 일반인들에게 맡기고 장막절, 초막절 날짜까지 바꾼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섬기게 하는데 그 토대가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예,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생각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마다 전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각, 또 하나님을 등지고 하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생각은 그 자신을 파멸의 길로 데려갑니다. B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그 삶이 하나님께로 향한다. 예,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다가 한센병이 걸린 적이 있었고 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남한 장군으로부터 받지 말아야 할 선물, 뇌물을 받아서 또 한센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그들이 또다시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 향해 신실하게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런 경험이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틀어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랐던 손이 다시 회복되었는데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예, 이 여로보암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그런 기적 같은 일, 꼭 뭐 이런 병 낫는 것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르게 살지 않은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예, 그런 경험을 하고서도 인생을 탕진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예, 그 표적이 또 이적이 믿음 생활의 방향을 바꾸어주는 이정표는 될 수 있지만 믿음을 성장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적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큰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적 또 기적 같은 일들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또 모든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4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 예, 여로보암 왕을 비롯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평가 내린 왕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여로보암 왕처럼 표적을 구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마침입니다. 2번 시편 121편 1절 2절과 시편 119편 10절 11절을 암송해 봅시다. 먼저 우리 시편 121편 암송해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0절과 11절 내가 전심으로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앞에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 3번, 예, 11절에서 19절, 이 거짓말. 예, 이것은 그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가 행한 것이고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것입니다. A번 베델에 사는 나이든 선지자의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알려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볼까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예,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모든 일과 왕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고 했는데 이 살다라는 동사가 앉다, 거주하다라는 의미인데 베델에 오랫동안 거주하며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베델의 요즘 말로 하면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선지자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기는 일단 어렵습니다. 좀 헷갈리는 인물이기는 한데 역대하 11장에 보면 이제 여로보암이 앞에 말씀드린 그런 잘못된 정책을 펼침으로 말미암아서 레위인들이 대거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섬기게 하는데 제대로 된 제사장이 거기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늙은 선지자는 거기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냥 현실에 적절히 타협하고 그냥 좀 편하게 살려고 했던 인물로 여겨집니다. 예, 선지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신분이나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선지자인 거죠. 예, 이 아들들이 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그 새번역 성경에 보면,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알려줬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본문에 보면, 요 앞부분에 처음은 그 아들이 단수로 나오고요. 뒤에는 다 복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여러 아들들이 듣고 그 사실을 아버지께 알려줬는데, 아버지께 처음 알려줄 때 한 아들이 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B번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느냐고 물었을 때 아들들이 답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2절 볼까요?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라고 물은 것은 어떤 식으로든 그 하나님의 사람을 꾀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처음에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 선지자를 유심하게 봤던 것은 아니고 우연히 봤는데 그 모습을 그냥 본 것입니다. 예, 그 아들들이, 아들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는 길을 우연히 보았을지라도 또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우연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실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아마 틀린 것이 이렇게 얘기가 전개됐을 거예요. 그 이제 와서 아들들이 얘기해 주니까 아버지가 그 선지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가더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그분이 올 때는 그 1번 길로 왔는데 갈 때 보니까 5번 길로 가더라고요. 그 우연히 봤는데 그냥 눈에 띄었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 우연하게 보이는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예, 도착했는데 그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의 예, 밭이었다고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우리도 길에서 우연히 또 어떤 분을 한 명 알았는데 그분이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또 우연히 다른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교회에 나왔는데 거기서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세 번,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아들들에게 나귀 안장을 얹게 한 후에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갔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었습니까? 13, 14절 볼까요?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순이 나무에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라. 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나귀 안장을 지운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라페 갈 때는 그냥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예, 좀 먼 길을 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안장을 지우게 했습니다. 나귀는 그 보통 하루에 그러니까 사람을 태우고 한 30km 정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지금으로 하면 승용차도 되고요. 또 나귀에 짐도 싣고 했으니까 그냥 1톤 포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이 동사 안장을 지우다, 타다, 따라가다, 그러니까 보다, 이 발견하다의 뜻인데 이 동사들은 늙은 선지자의 조급한 마음과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을 지금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봤는데 우리 성경에는 우리말로는 표현이 잘 되지 않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 상수리 나무. 누구나 다 아는 상수리 나무. 예, 특정한 상수리 나무. 예. 그, 예, 누구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만남과 휴식의 장소를 뜻합니다. 예, 그래서 쉽게 만날 수 있었죠. 만약에 다른 데 있었으면 찾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뒤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도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예,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예, 뒤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무엇을 좀 드시고 가십시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5절에서 17절 볼까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예, 거기서 떡도 막 먹지 말고, 그러니까 음식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의 제안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을 제안하는 거잖아요. 예, 말의 겉보다 속 뜻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둘 다 중요한데, 예, 그 겉 표면의 태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말은 번지르한데 그 속은 그 엉터리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잘합니다. 자기를 포장하는 데 유능합니다. 예, 그래서 진실을 제대로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슬프게도 말보다 때로는 그 말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그것을 더 많이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의 제안을 거절하지만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앞서 왕의 요구에는 그 과장법을 사용하면서 그 거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왕의 집안에 절반을 준다고 해도 안 갑니다. 예, 근데 지금은 나는 갈 수 없어요. 이런 정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9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명령하여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지를 지금 점점 더 스스로 상실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 굳은 결심으로 실천을 해야 더 많은 것을 지키고 지킬 수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더 많은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제 생각에 두 가지는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약간 불편하게 살 각오, 또 하나는 약간 손해볼 각오. 예, 이 두 가지를 가지면 말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두 가지를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자기 부인입니다. 이번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내게 그대를 초대하여 대접하라고 하셨소 라는 말로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하였습니까? 18절 볼까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예, 속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예, 아마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선지자가 말하는 말 중에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 말 한마디에 그 마음에 쌓였 그 막아놓았던 것이 와르르 무너졌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일상에서 나랑 같은 동업,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지 않습니까?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꼭 일이 아니어도 동일한 취미, 예, 뭐 같이 골프를 치든지 등산을 가든지 낚시를 하든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아마 처음 만난 사람과도 밤새도록 얘기할 거예요. 또 뭐 그거 아니어도 같은 뭐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 예, 근데 좀 비싼 뭐 종을 키우고 있다. 그러면 아마 예, 밤샐 거예요. 예, 우리가 객지에 가서 심지어 외국에 가서 그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을 만났다. 그러면 할 말이 많잖아요. 예, 저 같은 사람은 어디 갔는데 목사를 만났다. 그러면 할 말이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를 만나니까 그냥 마음이 무장해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말이 쉽지 그 임금을 대해야 하는 게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예, 그 아마 정서적으로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선지자의 말이 더 깊이 와 닿았을 것입니다.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옛날 대학가주의 노래 중에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연극이 끝나고 난 뒤 객석에 앉아 불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예, 그 마음이 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이 지금 허한 상태에 있는데 이 선지자의 말이 너무 달콤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천사, 즉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계시가 왔다고 하면 굉장히 특별한 말로 간주하였습니다.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아, 내한테만 이제 얘기했던 것은 이제 취소가 되었고 이분에게 주의 사자 천사가 얘기했다고 하니까 이분의 이야기가 이제 진짜인 것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자기에게 직접 하십니다. 예, 요즘은 그런 것을 묻는 분이 없지만 과거에 몇 번 자기가 신학을 했으면 좋겠는데 나보고 해도 괜찮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중요한 걸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고 본인이 직접 응답을 받아야지. 그럼 제가 무조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 말 듣고 안 갈 사람이면 가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제 말 듣고 끝까지 간다고 해야 갈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또 과거에 뭐 그 교회에 예 뭐 그 결혼 안 한 미혼의 그 청각 전사가 와서 예 그 미혼의 여교사에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든지 또 반대의 경우 그런 경우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이상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중요한 말씀은 다 자기한테 말씀을 하는 거죠. 누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맺어지는 게 맞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결혼은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하고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자기한테 주신 말씀을 담아놓지 않았던 거예요. 에버번 19절에 나타나는 새 동사는 무엇입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예, 돌아가다, 먹다, 마시다입니다. 이게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 돌아가다, 먹다, 마시다 이 동사의 공통점은 지금 하나님께서 금한 것들 아닙니까? 예, 그것을 지금 다 어긴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자신이 받은 명령과 정반대로 행하면서도 한 번도 고민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아 이럴 거야 뭐 내게 주신 건 취소되었을 거야. 예, 그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그 기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화친을 깨하기 위해서 그 낡은 전대와 옷을 그 입고 예 곰팡이 핀 떡빵을 갖고 와서 조약 맺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덜컥 맺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만 결정하고 행동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주일에 다윗이 그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살았던 이야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출발이 그 다윗이 자기 생각에 빠졌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후일에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묻지 않고요. 자기 생각을 그냥 한 거예요. 자기가 100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큰 4번 20절에서 34절은 이제 유종의 민대 예, 어떻게 결론되어지는지 한번 보십시다. A번 하나님의 사람이 식탁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주어진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20절에서 22절 볼까요? 그들이 산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아무튼 이 말씀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이 늙은 선지자는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의 거짓 선지자임이 확실한데 그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로 속인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참 선지자 인 것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 그 자체로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역사합니다. 예, 제가 주일 예배 때 예, 여기 앉아, 요 앞에 딱 설교하러 나가기 전이 제가 초긴장 상태인데,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려오면, 그 제가 기도 드리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 보잘 것 없고, 형편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그 성도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따금씩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존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할 것을 또 하실 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그 조상들의 묘실은 그 가족 묘지 또는 가문 묘지를 뜻하는데 히브리는 죽어서 그곳에 안치되지 못하는 것을 큰 불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치되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다는 거죠. 예. 예, 조상들의 묘실에 매장된다고 하는 것은 곧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타지에서 객사하면 거기 매장되지 못합니다. 2번 늙은 선지자는 식사를 마친 후에 그를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23절 볼까요?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예, 나귀의 안장을 지웠습니다. 이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를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떡을 먹은 후에 그리고 물을 마신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심판의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밥 먹은 거예요. 심판은 심판이고 먹는 것은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예언 특히 심판의 말씀은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의 말을 듣고 예, 식사를 멈추고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지금 안장을 그를 위하여 안장을 지우라고 했는데 지웠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를 위하여도 있고 선지자를 위하여라는 단어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귀를 주기 위해서 안장을 지운 것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언제나 강조입니다. 히브리어 우리가 구약 성경 읽다가 결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가 두 번 나올 거의 두 번 히브리어 성경에는 거의 두 번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예, 네가 만약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면 너는 죽을 것이고 죽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갈 것이다. 너는 갈 것이고 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가 제공한 나귀를 탔다는 것은 조금 전 여로보암 왕 앞에서 왕의 집 절반을 준다고 해도 받지 않겠던 것과는 완전히 모순된 태도죠. 그러니까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 하나님의 사람이 제공받은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이 제공받은 나귀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예, 사자가 물어서 이 24절의 전체 주어가 사자가입니다. 그리고 동사가 만나다인데 이 만나다의 그 정확한 뜻은 찾다. 그것도 부지런히 찾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목표물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그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인 곳이 길에서입니다. 길에서. 사자는 당시 산간지대 숲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까지 내려오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을 종종 보면 사자가 그 어떤 다른 짐승을 죽이는 경우는 대부분이 거의 다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가끔 하이에나나 들깨가 그 어린 사자 새끼를 죽이러 오면은 걔네들 물어 죽이는 경우는 있어도 거의 일반적으로는 다 그냥 먹이를 위해서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였어도 먹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귀도 사자도 피해서 어디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현상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예. 아마 일반적이었다면 이 사자가 그 나귀에 타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나귀부터 공격했을 겁니다. 그게 자기 먹이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이 시체, 나귀,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과 엄중함을 보여주는 엄중함을 전달하는 그 매개체와 같습니다. 디번 길에 버려진 시체와 그 곁에 있는 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늙은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가서 그 시신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때 사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25절에서 28절 볼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음에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예,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찢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본 광경을 늙은 선지자에 알려줬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광경, 특이하고도 놀라운 사건이 동네로 급속하게 퍼져갔음을 뜻합니다. 늙은 선지자는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직감적으로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길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자연적인 일이었다면 사자는 나귀도 물어 죽였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싣고 와서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 시신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29절 30절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예, 자기 묘실에 두었다고 합니다. 예, 이 장면은 진짜같이 여겨집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나귀에 실으려면 그 시신을 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시신을 만지게 되는 순간에 자기는 부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감수하고서도 그 시신을 수습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기를 씻어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계속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 늙은 선지자는 감내한 것입니다. 또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장례한 후에 자기 묘실에 두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자, 죽은 사람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예, 최대한 예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아레마대 요셉이 한 번도 쓰지 아니한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경의, 최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예, 아마 거짓말,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데려와서 결국 이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아마 이 늙은 선지자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슬피 울었다고 했는데 이 슬피 울다의 주체가 3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 또 그 소식을 듣고 온 사람 여러 사람들이 그 함께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델 지방에 사는 다수의 사람이 동참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통곡했을지라도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F번 늙은 선지자는 아들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그 유골을 어디에 두라고 했습니까? 31절 32절 볼까요?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예, 그의 뼈 곁에. 예. 예, 자신의 유해를 하나님의 사람 유골 곁에 두라고 하는 것도 상대에 대한 경의의 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있는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라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의 두고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예, 이게 300년 후에 그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예언했던 대로 그 뼈들을 꺼내서 다시 태워서 제단에 뿌림으로 제단을 더럽게 했고 그 하나님의 사람과 그 늙은 선지자의 그 유골은 그냥 그대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10번 이 일이 있은 후에도 여로보암 왕은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까? 33절 34절 볼까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예, 일반 백성 중 자원하는 사람. 여로보암 왕은 제사장을 누구든지 자원하면 세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사장은 레위 자손이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종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누구나는 아무나와 같습니다. 예, 많이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예, 여로보암은 그것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삼았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을이 문자적으로 손을입니다.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뻗었다가 거두뛰지 않아서 기적적으로 그 원래대로 회복된 손 아닙니까? 그 손으로 하나님께 반하는 일을 지금 했다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을 했다고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있는 이 일은 예, 두 금송아지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둔 일, 그 다음에 산당을 지은 일, 절기를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바꾼 일,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은 일을 뜻합니다. 이런 일들이 여로보암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5번 나눔 및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서로 나누어 봅시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여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처럼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이나 유혹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사람들마다 자기 약점은 다릅니다. 예. 그런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나의 약점을 타고 오는 것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약점이 노출되는 환경은 만들지 않는 것,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점이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 개념이,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또 습관, 과도한 취미 활동, 언행, 이런 것들 등등의 약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키게 되면, 예,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나합은 하나님의 사람이 길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고 그 사자는 나귀를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늙은 선지자가 갈 때까지 나귀와 사자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역사하심이라 고백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 당시 사자가 사람이 사람이 다니는 길로 내려오는 경우도 거의 없고 나귀를 공격하지 않고 타고 있는 사람만 공격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시간이 지나도 나귀와 사자와 나귀가 자리를 뜨지 않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다른 사람은 알지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 인생에도 중요한 일은 꼭 하나님께 인정,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데 예, 제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지금 제 모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역사하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라고 절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1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표리부동이 아니라 표리일체의 삶을 산다. 표리부동이 아니라 표리일체의 삶을 산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 정체를 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그가 하는 행동도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가 베델에 머물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거짓 선지자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러주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증거할 때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치킨이나 튀김 같은 먹거리를 맛있다고 표현할 때 뭐라고 하죠? 겉바 속촉. 예,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겉촉 속바는 어떨까요? 맛있을까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겉바 속바이든지 겉촉 속촉이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겉신 속신, 겉도 신실해야 하고 속도 신실해야 하고요. 겉 및 속 및, 겉도 믿음이어야 하고 속도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나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시작과 마침이 모두 중요함을 안다. 시작과 마침이 모두 중요함을 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로 와서 제단을 향하여 외치고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할 때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신실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소임을 다한 후 유다로 돌아갈 때의 모습은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지 않고 자기 합리화와 자기 태만,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작과 함께 마침이 같이 좋아야 바람직한 삶의 태도입니다. 만약 시작과 마침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언제나 마침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 우리의 믿음도 세월이 지날수록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도 과거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지금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거나 아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예,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말년에 믿음이 좋아야 그 지난 세월이 하나님 안에서 저 한 줄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뒤에 믿음이 안 좋으면 지난 삶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답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자 지키는 사람이다. 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자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심판을 듣는 사람이 되어 심판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었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을 전하도록만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다 말씀을 전하는 소명과 지키는 소명이 함께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바울이 자신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전하는 사람 소명을 받았지만 자기는 지키는 삶도 함께 살겠다고 지금 이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주일 예배 때 그 설교 말씀을 할 때 제가 제 기억에 한 번도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한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모두 이렇게 하십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제게도 적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자 저 역시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제자로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목적 삼으며 표리일체의 삶, 시작과 마침을 잘하는 삶,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음 암송 구절은 시편과 함께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 앞에 읽었던 16절은 빼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거 한번 또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베델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늙은 선지자는 그 정체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유다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과 속임으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삶이 표리부동하지 않고 표리일체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참 아쉽습니다. 그가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욕망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삶이 날이 갈수록 신실해지고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지금도 신실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앞으로는 더욱 신실하여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는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며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줄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하여 깊이 애통하는 우는 사람이 되므로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 함께 살아가는 사회, 투명한 사회, 공평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마다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게 하시고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며 서로서로 세워줌으로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표리 일체의 삶을 살고 날이 갈수록 신실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 교회 위에 구역 모임과 구역장 군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